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25일 성탄절을 맞아 미군 장병의 위문 전환을 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미국 샌디에이고, 파나마, 중동, 일본, 그리고 유럽 등 세계 각지의 미군 부대에 전화를 걸어 군 장병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두 번째 성탄절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23일 국가 어린이 병동을 방문했으며 진료사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줬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치가 분노로 가득하고 분열됐다며 서로 배려하고 통합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성탄절에 작은 친절을 베풀자고 말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이 출동했고 헬기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추를 위한 군의 대응 작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26일 타이완 인근에서 진행되는 중국 군사 활동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이완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 위협을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타이완이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5일 중국은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특히 이 가운데 43대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비공식적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침범은 올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시행한 무력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인민해방군은 타이완섬 주변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병실이 모자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이미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중국 내 코로나 발생 진원지였던 허베이성 지역 병원 5곳과 화장터 2곳을 방문한 AP통신 기자는 베이징 내 화장터가 더 이상 시신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베이성 가오베이텐시의 한 화장터에서 2시간 동안 응급차 3대와 승합차 2대에서 시신이 내려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료 데이터 기업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코로나로 하루 약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2월 7일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 수를 7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인구 1천만 명의 칭다오시 보건당국이 지난 23일 하루 약 50만 명의 감염 사례를 보고했으며 광동성의 인구 700만 둥간시에서는 이를 25만에서 30만 명의 코로나 감염자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25일부터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든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국영 TV 러시아 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하일로 포들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의 트위터에 러시아는 협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화요일 VOA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수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오늘 5년 만에 남측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격추 등 대응 작전을 벌였지만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구름 많이 껴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5년 만에 한국 영공을 침범해 서울 상공까지 비행했습니다. 한국군은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무인기 격추에 나서는가 하면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지역으로 정찰 자산을 투입하는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6일 오전 10시 25분께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의 항적 수개가 포착됐다며 5대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5대 가운데 먼저 포착된 한 대는 김포와 파주 사이 한강 중립수역으로 진입해 곧장 서울 북부지역까지 직진한 뒤 서울을 벗어나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서측으로 진입해 강화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항적을 보였는데 군은 이 4대가 한국 측의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교란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4대는 한국군 탐지자산에서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 무인기들의 정확한 복귀 시간을 추가로 분석 중인데 오전부터 최소 7시간 넘게 한국 상공에 머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은 미상 항적을 김포 전방 군사분계선 이북에서부터 포착한 후 이를 무인기로 식별하고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군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기, 경공격기 등으로 대응해 나서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레이더에 무인기가 포착되자 헬기에 20mm 포로 100여 발 사격을 가했으나 격추에는 실패했습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북한 무인기 한 대를 육안으로 식별했는데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보인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한국의 KA-1 경공격기가 강원도 횡성에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지원을 위해 이륙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비행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등 2명은 무사히 비상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북한 지역에 유무인 정찰 자산을 투입하며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은 유무인 정찰 자산을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투입해 북한 무인기의 침범 거리에 상응해 운용하면서 적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등 정찰과 작전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에 대해 앞으로도 군은 충분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항공당국은 무인기 침범에 따른 군의 대응작전 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일시적으로 민간 항공기 이륙을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가 해제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포공항은 이날 오후 1시 8분, 인천공항은 오후 1시 22분부터 항공기 이륙이 일시 중단됐다가 오후 2시 10분 일괄 해제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5년 만입니다. 2017년 6월 9일 북한 무인기가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곳은 물론 경북 성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까지 내려가서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 조사 결과 이 무인기는 전체 비행시간 5시간 30여 분, 비행거리 490여 킬로미터로 파악됐고 성주 촬영 이후 북상하다가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2016년 1월엔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군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으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로 긴장 수위가 높아졌던 2015년 8월엔 화천 지역 군사분계선 남쪽 상공을 북한 무인기가 여러 차례 침범했습니다. 2014년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 그리고 백령도 등에서 북한 무인기 잔해가 잇따라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23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러한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고 북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이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성명에서 우리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일이 미군 병력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하면서도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3일 오후 4시 32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찰위성 시험품 운반체라고 주장하며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한국 합참은 북한이 쏜 미사일들이 각각 약 250km와 약 350km를 비행했다며 미한 정보당국이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예, 북한이 이처럼 닷새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유엔과 영국이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에 즉각 대화에 복귀할 것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시험이라고 주장하며 탄도미사일 발사한 지 닷새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한 데 대해 유엔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파리아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23일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발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도발은 영내와 국제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외교적 노력 재개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에 즉각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2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기술 발사는 영내 파트너국과 국제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은 반드시 대화에 복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위해 믿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국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대신 북한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순위에 두게 하기 위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현지 시각 23일 오후 4시 32분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은 각각 250여 킬로미터와 3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하다 동해상에 떨어졌으며 미한 정보당국은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의 재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인 올해 미국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 채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에 열을 올렸습니다. 8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역대 최다인 65발의 미사일을 쐈고 극초음속 미사일 등 이른바 전략무기 5대 과업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특히 핵 선제 공격을 시사하는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긴장을 고조하기도 했습니다. BOA는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5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북한의 무력 도발 양상을 짚어봤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올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12월 23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40회에 걸쳐 적어도 65발의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는 2019년 27발의 2배를 훨씬 넘는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미사일 발사 빈도만큼이나 종류와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1월 5일과 11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테큰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등 이른바 신형 KN 계열 3종 세트를 모두 선보였습니다. 또 북한은 올해에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8발을 발사하는 등 2018년 4월 이후 자발적으로 유예했던 ICBM 발사도 재개했습니다. 2월 27일, 3월 5일과 16일 등 3차례에 걸쳐 신형 화성 17형을 쏜 가운데 마지막 발사는 초기 폭발로 끝났습니다. 또 3월 24일 화성 15형을 쏘고는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한국 군 당국 등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달 15일에는 ICBM에 사용할 수 있는 배출력 고체연료 로켓 엔진의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진행되던 10월과 11월에는 무더기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던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기간에는 11월 2일 하루에만 25발가량을 쏘는 등 3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특히 이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한국 영해 인근에 떨어져 경상북도 울릉군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또 미한일 훈련에 즈음한 10월 4일에는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해 일본 열도를 긴장하게 했습니다.
北朝鮮による 탄도미사일 발사 これは断じて許すことができない暴挙であります。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핵정책 담당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들을 2021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5대 국방 우선순위, 즉 전략무기 5대 과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했습니다.
They're carrying out this testing to meet the objectives that Kim Jong-un laid out at the 8th Party Congress in January 2021.
북한의 전략무기 5대 과업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능력 제고, 다탄두 개별 유도기술 제고, 핵 잠수함 및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 개발, 군 정찰위성 개발 등을 말합니다. 북한은 다음 당대회가 열리는 2026년까지 이 과업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지만 ICBM과 다탄두 전술 핵무기, 잠수함 발사 미사일 역량, 정찰위성 등과 같은 영역에서는 완성 단계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당국은 실제로 5대 과업과 관련한 실험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선 7차례 시도 끝에 지난달 다탄두 장착이 가능한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 ICBM용 고체연료 엔진을 만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최근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에 성공했다며 내년 4월까지 사실상 발사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발표대로라면 5대 과업 중 최소 3개 부분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셈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5대 과업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연출을 하고 있을 뿐 큰 진전이 없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 등 다른 영역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국방 분야의 성과를 부풀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im really has tried to make it look like he's making progress.
베넨 연구원은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기술, 핵 잠수함, 정찰위성 등과 관련해 북한이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를 언급할 수준이 아니며 ICBM만 일부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ICBM의 핵심 기술인 재진입 기술과 관련해 북한이 독자적인 설계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무기실험의 핵심 목적은 관련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훈련해 실전 배치함으로써 전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쇄 미사일 시험에는 정치적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the political warfare is North Korea's attempt to drive a wedge in the ROK-US alliance and to undermine
북한이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과 위협으로 긴장을 조성해 미한 동맹의 균열을 꾀하고 제재 완화 등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핵무기의 사용을 법령에 명시하면서 핵 선제 사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된다고 명시했다는 내용의 법령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4월 열병식에서 핵무기를 국가 근본이익 침탈 시도에도 사용하겠다며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에도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북한은 이미 선제 공격을 포함해 어떤 목적으로든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ould have to be concerned that they had the potential to use it offensively or preemptively or first strike or whatever.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핵무력 법제화 등 북한의 대외적인 발표가 핵전술에 대한 북한 정권의 실질적인 계획과 의도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을 갖췄다면서 특히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에선 언제든지 핵전술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판다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영토에 대한 공격을 격퇴하기 위한 핵무기 사용 권리를 항상 유지해왔으며 이런 입장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They've always reserved the right to use their nuclear weapons to repel an attack on their territory.
판다 연구원은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술 발전을 위한 실험이었다면 올해는 상당수 발사가 훈련 성격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력을 고도함에 따라 대치 시 효과적인 전술을 연습하기 위해 대규모의 미사일 훈련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 뿐 공격을 위한 핵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가 최소 40개에서 최대 90여 개라면서 이 정도의 규모는 방어적 목적을 충분히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판다 선임 연구원은 내년에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과 관련해 올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특히 미한 연합 훈련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여름 강대강을 강조하면서 미한 연합 훈련에 비례적인 수준의 대응을 하려고 했던 만큼 내년에도 비슷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미사일 발사 유형에 대해선 군사 정찰 위성과 전술 핵무기, 고체 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발사, 다탄두 탑재 역량 실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내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양상은 기술적인 측면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현재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실험을 단념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약 5년 동안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유 등으로 미사일 시험을 계속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밴디펜 전 수석부 차관보는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VOA가 준비한 기획보도, 다음은 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를 모색하는 미한 동맹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영국과 캐나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용병 회사와 북한 간 무기 거래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무기 판매 행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공급한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2일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무기를 인도하는 것을 완료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 행위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러시아가 절망과 고립에 빠졌다는 신호라며 우리는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23일 멜라니 졸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독자 제재 대상인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는 북한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선택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공모하고 러시아의 불법적 침략을 지원하는 잔인한 민간 군사 조직 바그너 그룹의 무기를 인도한 것을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독재 정권과 바그너 그룹의 협력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패이며 러시아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받고 있다면서 잔혹한 북한 독재 정권과 거래하는 것은 러시아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고 군수물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증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가 이미 북한 독재 정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제재뿐 아니라 바그너 그룹을 포함한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대처하고 추가 무기 인도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22일 북한이 지난달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에 이러한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백악관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23일 현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국회의원 6명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크리스토퍼 안 씨를 위한 탄원서를 미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 씨의 신병이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북한 정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해를 가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6명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원들은 안 씨의 변호인을 통해 21일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최종적으로 스페인에 송환될 경우 크리스토퍼 안은 심대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탄원서에는 김성원, 김병욱, 최영희, 노용호, 정희용, 이용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조직원들과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같은 해 4월 체포됐고 지난 5월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으로부터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원들은 크리스토퍼 안과 그가 소속된 인권단체인 자유조선이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진입한 것은 탈북을 원하는 내부의 북한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였다는 주장을 신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스페인이 미국에 크리스토퍼 안의 송환을 요구한 것은 사건의 실상을 왜곡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북한이 대사관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기 때문이란 주장을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스페인과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조약을 맺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미국에서 인권운동가이자 이라크전에도 참전한 미국의 애국자인 크리스토퍼 안을 북한의 조작된 증언에 의존해 스페인에 보내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반세기 이상 지속된 혈맹인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높은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보내질 경우 심대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2020년 9월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을 김정은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크리스토퍼 안이 김정은의 조카이자 지난 2017년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인 김한솔의 탈북을 도운 사실을 언급하며 크리스토퍼 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미국을 떠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원들의 탄원서는 안 씨 측 변호인의 변론 문건의 추가 문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안 씨 측의 변론 문건을 접수한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추가로 검토한 뒤 안 씨의 구금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날 안 씨 측 변호인은 약 30페이지에 달하는 문건을 통해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 당국의 암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과 안 씨가 인도적 예외 조항에 의거해 신병 인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등 최초 1심 법정에서 제기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앞서 안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대사관 관계자와의 협의 아래 당시 사건을 일으켰고 신병이 인도될 경우 북한 공작원에 의해 암살될 수 있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은 이후 미 연방법 집행기관인 미국 보안국을 상대로 안 씨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을 제기했고 현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신보호 청원은 미 연방기관의 구금 조치의 적법성 여부를 미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로 안 씨 측은 최초 구금 자체가 잘못돼 취소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신보호 청원을 수용할 경우 스페인 신병 인도는 취소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구치소로 옮겨져 신병 인도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이때 미 국무장관이 미국 시민의 안전성의 이유를 들어 신병 인도를 반대한다면 안 씨는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BOA는 전 국토안보부 고위관리의 서한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 씨의 신병 인도 결정을 막기 위해 관련 부처 간 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까지 국토안보부에 근무한 이안 프레크 전 법무담당관 대행은 올해 8월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당시 국토안보부는 다른 정부 부처와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잠재적 방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북한의 위협으로 인해 안 씨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제3국에 체류 중이던 탈북민 2명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받아 지난달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안전 때문에 미국 당국이 긴급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은 23일 BOA에 제3국에 체류 중이던 북한인 2명이 지난달 미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A국과 B국에서 미국 당국과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아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 즉 HP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 HP는 미국 밖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긴급한 인도주의적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신청해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국제인권법률단체인 주빌리 캠페인 USA 대표인 앤 부알다 이민법 변호사는 23일 BOA에 HP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비자가 없을 때 국경 요원들에 의해 발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입국 전 미국 이민국을 통해 신청한 뒤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지만 현지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는 이날 BOA에 탈북민 2명이 현지 미국 공관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도착했다고 확인했지만 자세한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정착하지 않은 제3국 내 탈북민들이 난민주의를 받지 않고도 미국에 입국할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장기간 법률 자문으로 활동한 뒤 은퇴한 한 관계자는 23일 익명을 전제로 BOA에 HP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이 과거에도 소수 있었다며 그러나 자세히 밝히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HP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난민 지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민 등 외국인들은 수개월에 걸쳐 아파트 등 주거 공간과 식품 구매 카드, 즉 푸드 스탬프, 의료보험 등 미국 정부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여러 혜택을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허가를 바로 신청해 받을 수 있고 1년 뒤 영주권, 5년 뒤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알다 대표도 미국에 입국하는 탈북 난민은 즉시 재정착 혜택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HP는 그런 혜택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쿠바 국적자들을 위해 새롭게 만든 HP 프로그램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별다른 혜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미국 이민법이 명시하는 특별 조항에 따라 HP를 받아 입국한 이주민이 아니면 일반적인 망명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 허가증을 받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부알다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경우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 HP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노동 허가증 신청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습니다. 제3국 내 탈북민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대개 1, 2년이 걸리는 난민 절차보다 HP를 받아 빨리 입국하는 게 유리하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한지에 앉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본부를 둔 대북 민간단체 링크는 23일 트위터를 통해 인도주의 임시 입국 허가서를 통해 탈북민 두 명이 자유를 얻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미국에서 휴일을 즐기고 있다면서 이를 가능하게 해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인도주의 접근에 대한 제약이 많은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국제 직원들이 모두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지원 물품이 잘못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비정부기구 ACAPS는 인도주의 단체들의 대북 접근에 여전히 많은 제약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CAPS는 80여 개 국가의 인도주의 지원 상황을 분석해 최근 공개한 인도적 접근 개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는 이 단체는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접근에 대한 제약이 극도로 많은 나라와 매우 많은 나라 등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3단계인 제약이 많은 나라에 포함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유엔과 비정부기구의 국제 직원들이 모두 북한에서 철수함에 따라 대북지원단체들이 물자 배분을 북한에 있는 현지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물품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강화돼 지원 물자가 잘못 분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진과 보건 장비의 부족 등 취약한 의료 시스템이 특히 지방의 필수 보건 및 식수 위생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계속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신종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첫 신종 코로나 감염 사례를 발표하며 전국적으로 엄격한 이동 조치를 시행하고 국경을 더욱 봉쇄하면서 이동과 무역, 인도적 대응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또한 북한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검사 역량이 제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저물어갑니다. 올해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미사일을 65발이나 발사하면서 군사도발 수준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내부 상황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2022년은 미사일로 시작해 미사일로 끝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1월 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12월 23일 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총 40회에 걸쳐 65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한 달 평균 5발 이상을 발사한 겁니다. 이는 역대 최다 미사일 발사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2022년은 북한이 역사상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역사 통틀어서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한 해고요. 올해는 김정은 정권에서 전략적인 노선이 변화하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지난 4년간 유지돼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에 모라토리움 방침을 깨고 ICBM을 발사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미북관계는 여러 난관을 겪으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과 미국의 전략훈련 중단 조치로 그럭저럭 평화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3월 24일 ICBM 발사에 이어 11월 8일 화성 17형까지 8차례에 걸쳐 ICBM을 발사하면서 남북한과 미북 관계를 지지해오던 평화장치가 파괴됐습니다.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인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올해 북한은 ICBM 발사로 그리고 미국은 전략훈련 재개로 양측 모두 모라토리움을 깼다고 말했습니다.
Both sides have broken the moratorium.
모라토리움을 파기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북한은 3월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3번갱도 복구해놔서 5월에는 모든 핵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중국 공산당 대회인 10월 16일부터 미국의 중간선거인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전망은 빗나갔습니다. 북한은 중간선거 전에 핵실험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신냉전 구도가 조성되면서 북한이 외교적 활로를 찾은 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본격적인 밀착은 3월 2일 유엔총회 투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유엔에서는 특별총회가 열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가 벌어졌습니다. 이 표결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 141개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인도, 이란 등은 기권했습니다. 북한은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 러시아 등 5개국 뿐이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외교적 도박은 두 달 뒤 결실을 거뒀습니다. 5월 26일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며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거부권을 행사해 이 결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북한은 더 이상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북한을 두둔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과거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했던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은 북한 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북한이 국제사회 고강도 대북 제재를 맞은 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북한 경제는 연간 2-3%씩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가 시작된 2017년부터 북한 경제는 매년 -3-4%씩 뒷걸음쳤습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1.4%나 감소했습니다. 또 대외무역은 2021년 7억 1천만 달러로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메릴랜드 대 교수는 북한 경제 사정이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며 경제가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just sort of a gradual shrinking. It's just an erosion.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장마당도 잘 돌아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북중 화물 열차는 지난 9월 26일 재개돼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의약품과 식량, 건자재 등이 북한에 반입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트럭을 통한 물자 반입이 안 되면 장마당은 정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탈북민들은 말합니다. 평안남도 평성시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안 가질 때보다는 조금 이제 장마당이 활성화되기는 하겠지만 완전하지는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식량 사정도 나쁩니다. 북한은 올해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겪지 않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노력동원 감소와 비료 부족 등으로 곡물 생산이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진흥청은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3.8% 감소한 451만 톤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550만 톤이 필요한데 100만 톤가량 부족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첫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2년 3개월에 걸쳐 굳건히 지켜온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후 북한은 코로나 누적 발열자가 425만 3천여 명이며 사망자는 총 7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고강도 봉쇄 정책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했다며 8월 10일 방역전 승리를 선언하고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10월 초를 기해 북한 주민들은 다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일 평양에서 열린 국제 노인의 날 행사를 보도한 북한 TV를 보면 주민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2022년은 북한이 많은 미사일을 쏘며 고강도 군사 도발을 한 해였습니다. 동시에 경제난과 코로나 사태로 내부 경제와 사회적 상황이 상당히 악화됐다고 조한범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력시 국방력 강화의 일정한 성과를 얻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북한 경제는 더 왜곡이 됐고 거기에 대한 주민 불만도 훨씬 커진 한 해다. 그리고 이게 단기간에 해소가 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황은 악화될 거다. 그러니까 내년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내내 고강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2023년 새해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2m, 서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영하 3도,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영하 2도, 신의주 아침 영하 13도, 낮 영하 2도, 구성 아침 영하 15도, 낮 영하 2도 되겠습니다. 자강도도 흐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 영하 22도, 낮 최고 기온 영하 7도, 강계 아침 영하 17도, 낮 영하 5도, 희천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낍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8도, 낮 1도, 용현 아침 영하 8도, 낮 1도, 개성 아침 영하 14도, 낮 0도, 사리원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2도, 신계 아침 영하 14도, 낮 영하 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 아침 영하 8도, 낮 영하 5도, 신포 아침 영하 4도, 낮 4도, 장전 아침 영하 3도, 낮 6도 예상되고요. 평강 아침 영하 16도, 낮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함경 남북도는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8도, 낮 5도, 장진 아침 영하 21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7도, 낮 4도, 김책 아침 영하 5도, 낮 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상은 동해 구름 많은 가운데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1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바다는 서해북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27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과 B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최근 이란에 대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핵안전 협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시급하다고 선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핵안전협정 의무에는 이란의 미신고시설 3곳에서 발견된 우라늄 입자의 출처를 설명하고 핵물질이나 핵에 오염된 장비의 위치를 IAEA에 알리는 것이 포함됩니다. IAEA는 이 같은 정보가 없습니다. IAEA는 NPT 핵안전협정에 따른 이란 신고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IAEA 이사회가 11월 17일 채택한 이 결의안은 올해 두 번째 채택한 것입니다. 6월 첫 번째 결의안 이후 이란은 협력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따르지 않고 핵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IAEA가 설치한 수십 개의 카메라를 제거했습니다. 또 11월 결의안 이후 이란은 IAEA와의 다가오는 기술적 회담을 취소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IAEA가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견해를 가진 지 매우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많은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 외무부는 공동 성명을 내고 IAEA가 최근 결의안을 통해 이란에 특정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란은 미신고 시설 3곳에서 확인된 우라늄 입자에 대해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핵물질 또는 오염된 장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밝혔듯이 이란이 이를 이행하고 IAEA 사무총장이 해결되지 않은 안전협정 문제가 더 이상 미해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보고할 수 있다면 이사회는 이 문제에 대한 고려를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이란이 이 기회를 빌어 IAEA와 선의로 협력해 이러한 미해결 문제가 이사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백악관이 26일 텍사스 국경을 넘은 이민자를 버스에 태워 부통령 관저에 보낸 텍사스 주지사를 비난했습니다.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그렉 에벗 텍사스 주지사가 이민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에벗 주지사는 한파가 닥친 성탄절 이브날 이민자들을 워싱턴에 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관저 앞으로 실어보냈습니다. 하산 대변인은 에벗 주지사가 연방 혹은 지방당국과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하의 기온에 아이들을 길가에 버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게임은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민자 지원단체는 텍사스 주지사의 이번 조처로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는 최대 약 130명의 이민자가 버스에 태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45년 만의 기록적 한파로 적어도 30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에벗 주지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인물입니다. 에벗 주지사는 지난 2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텍사스가 매일같이 남부 국경을 넘는 수천 명의 이민자들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급속히 재확산하는 가운데 병실이 모자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현지 의료진과 환자 가족과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자 숫자가 이미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1월과 12월 중국 내 코로나 발생 진원지였던 허베이성 지역 병원 5곳과 화장터 2곳을 방문한 AP통신 기자는 베이징 내 화장터가 더 이상 시신을 수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베이성 가오베이텐시의 한 화장터에서 2시간 동안 응급차 3대와 승합차 2대에서 시신이 내려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의료 데이터 기업 에어피니티는 중국에서 코로나로 하루 약 5천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12월 7일 코로나 방역 정책을 완화한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 사망자 수를 7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인구 1천만 명의 칭다오 보건당국이 지난 23일 하루 약 50만 명의 감염 사례를 보고했으며 광동성의 인구 700만 둔간시에서는 이를 25만에서 30만 명의 코로나 감염자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중국 내 하루 신규 감염자가 3,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도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은 25일부터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6일 타이완 인근에서 진행되는 중국 군사활동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타이완 인근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군사 위협을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하나의 중국 정책에 따라 타이완이 충분한 방위력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5일 중국은 전투기와 무인기를 포함한 군용기 71대를 동원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특히 이 가운데 43대가 중국과 타이완 사이 비공식적 국경 역할을 하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침범은 올해 중국이 타이완 주변에서 시행한 무력 시위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타이완 국영 중앙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인민해방군은 타이완섬 주변에서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미국과 타이완의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26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한국군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는 이날 오전 인천 강화도와 경기도 김포시 등지에서 처음 포착됐으며 이 중 한 대는 서울 상공으로까지 진입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공군 전투기와 공격 헬리 등이 출동했고 헬기로 100여 발의 사격을 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격추를 위한 군의 대응 작전으로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민간 항공기 이착륙이 1시간가량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유인과 무인 정찰기를 투입해 북한군 주요 시설을 정찰하는 등 상응 조처를 취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든 당사자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며 전쟁이 장기화되는 원인을 우크라이나와 서방 쪽으로 돌렸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